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소년 범죄 사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세에서 11세의 범죄는 4년 새 2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소년 범죄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벗어나면 사법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년 범죄의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특히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뭐 드라마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광주 지역의 소년 범죄 상황은 어떤가요?
광주에서 한 달 평균 100여 명의 소년범이 5대 범죄,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을 저질러서 검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숫자만 들으면 되게 놀라실 수가 있는데 전국 5년간에 지금 소년범이 32만 명 검거가 되고 있고 한 달 평균이 5,400명 정도여서 광주에서는 뭐 54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소년범의 범죄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월에 광주 경찰청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이 5대 범죄로 총 3,788명의 소년범이 붙잡혔다고 밝혔는데요. 범죄 유형별로 보자면은 절도가 1,92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폭력, 강간, 강제추행, 강도 순이었고 소년범 살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에서 작년 12월에 10대 5인조가 금은방을 털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된.
초등학생까지.
네, 초등학생까지요. 3천만 원 정도의 기금속을 훔쳤고 그 특이점이 이후에 범죄에 은닉을 하기 위해서 연락처 삭제하고 뭐 서로 주고받은 문자들 삭제하는 등 이런 치밀함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 올해 2월에 10대 4명이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이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용돈을 마련을 하겠다는 이유로 약 6천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10대들의 범죄들에 대한 상담이 이제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그 내용 역시 우발적 범행도 있긴 있는데 계획적 범죄 역시 좀 상당한 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소년범죄를 좀 질풍노도 시기에 잠깐의 방황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계획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성인 범죄 양상을 좀 띠는 경우도 많고 혼자서 한 범행보다는 전국적으로 좀 보자면은 조직적이고 역할 분담을 한 그런 범죄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뭐 실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갖고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그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던 A랑 B 두 아이가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 돼서도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A라는 학생이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하고도 연루도 되고 소년원 다녀온 형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범죄 수법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를 B는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A가 용돈이 끊겨서 아, 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B에게 우리 함께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이때 B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A가 자기가 물색해온 물건의 위치 그리고 뭐 종류 이런 거 알려주면서 아 내가 물건 훔칠 동안에 너가 막만 좀 봐주라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설득을 한 거죠. 이때 참 B가 잘못 선택을 한 건데 이때도 거절을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B가 이때 알겠다 뭐 그 정도는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망을 봐주게 되었고
네.
이후에 A는 훔쳤던 물건을 다 팔아서 본인 이제 생활비로 소비를 했고 이후에 피해자 신고로 A랑 B는 이제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예. 뭐 물건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훔치자고 제안을 한 거고요.
네.
B는 사실 망만 봐준 거죠.
네.
이게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이게 두 사람 이제 특수절도가 해당을 해서
그렇죠. 같이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아서 이제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돼가지고 A학생은 보호자 위탁 처분만 받았고 B학생은 이제 불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보통 보호관찰 처분도 붙는데 이 사건은 보호관찰은 붙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말 들으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 게 너무 네. 경미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A와 B와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과거에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한테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늦둥이 동생이 이제 태어나면서 A학생 같은 경우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 나에게도 관심을 좀 보여달라라는 내용이 좀 잘못 표출이 됐다는 부분이 명백하게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난 케이스였고 B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형이기 때문에 남동생한테 너는 모범을 보여야 돼 이런 좀 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토대로 제가 이제 부모 면담을 계속 실시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그런 과거 양육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부모 상담까지 진행을 이제 하게끔 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본인들의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쳐야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특히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유대관계도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지켜서 결국 이 8개월 후에 이게 처분이 나왔는데 이 8개월 동안에 전날에 찾아와서 아이가 먼저 부모님을 찾아와서 나 무섭다 하고 도와달라 호소를 할 정도까지 이제 서로 유대관계와 신뢰관계 형성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읍소를 했더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다소 경한 처분을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징계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년범 처벌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도가 될 만한 상황이다. 이러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뭐, 이렇게 피해 금액도 크지는 않겠죠?
저, 이제, 이거는 노트북이어가지고, 근데, 뭐, 적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네. 뭐, 수천만 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언론에 나올 정도만큼은. 네.
이걸 들으신 분들은, 촉법 연령을 좀 낮춰야 된다. 이 좀 어떻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요즘에 사회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제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처벌의 필요성도 있고 이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 아이가 계도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정말 가정법원의 소년법정을 가보면은 언론에 나오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정말 경미한 범죄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흥미롭지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일률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저는 아직은 그래도 좀 그 해당 사안에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소년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네.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계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은 기회를 주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잘못된 행동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형벌의 목적이 사실 뭐 교화라는 목적이 사실 굉장히 큰 목적인데 이 소년 범죄의 경우는 그게 좀 더 강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잡아 가둔다고 뭐 능사는 아니죠. 특히 이제 뭐 환경적으로 이제 뭐 소년 같은 데서 오히려 막 범죄를 습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간담회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이 갖고 있는 이 특성상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될 때 비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소년의 부모,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 조정을 통해서 소년의 품행을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소년범에게 사회와 가정에서 격리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소년범에게 필요한 처분으로서 보호받는 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본인 행동을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